나는 말레제르브의 손자다. 말레제르브는 왕 앞에서는 인민을 변호하고 인민 앞에서는 왕을 옹호했다. 그의 위대함은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또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본보기였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상대 앞에서 왕 앞에서는 인민을 변호하고
예.
인민 앞에서는 왕을 변호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도대체 이 말레제르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말레제르브의 손자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방송을 함께 계속하시게 되면 풀리게 되겠죠. 자, 고전 읽기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 네. 방법 안내입니다.
참여 방법.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김범수와 박정현입니다. 하얀 겨울.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12월의 주제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지난주에는 소프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오디푸스 왕과 안티고네를 읽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알렉시스 드 토코브리의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클레스의 책은 2500년 전의 책입니다. 그러나 알렉시스 드 토코브리의 책은 180년밖에 안 된 책입니다.
와. 근데도 이게 고전이라는 얘기죠, 선생님?
그럼,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미국의 민주주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책이 쓰여졌던 1830년대 이때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네.
아주 희귀했죠.
그런데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는 앞으로 모든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죠.
예언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면 선거인데
예.
이 선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그냥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얼마나 고된 세월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어 왔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지 공부하듯이 이번 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19일 대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잘 뽑으면 따뜻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그래요. 야, 날도 추운데 이 따뜻한 민주주의 생각하니까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 박미홍님?
네.
예, 오늘 날 추운데 또 걸음해 주셨어요. 스튜디오에 직접.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팔찌가 너무 예뻐요.
아, 예.
크리스마스 를 연상케 하는 그 빨간 네, 지금 보여주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
잡히고 있잖아요.
맞아, 주얼리
예, 손을 번쩍 무슨, 드세요.
주얼리 예. 홈쇼핑도 아니고
이렇게야 잘 보이죠.
이건가?
네. 자, 옆에 백운철 씨도 함께 나와 계시고
네.
여러분들 오늘 날 춥죠? 계속 강추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고전읽기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혹은 다른 찜질방에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고전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품격 퀴즈 먼저 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주 쉽죠? 보기 1번 프랑스, 2번 미국,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보내드릴게요. 오늘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보기 1번 프랑스, 2번 미국. 정답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름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죠. 자, 토크빌이 어떤 인물인지 또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봅니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정치가이다. 그는 1805년 노르망디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프랑스 혁명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귀족 가문이었던 그의 집안은 혁명 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의 할아버지 말레제르브가 루이 16세를 변호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지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의 친척들 중 많은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아래서 단두대에 희생되었다. 토크빌의 부모는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처지였는데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혁명이 가져온 쓰라린 상처로 인해서 토크빌의 아버지는 24세에 백발이 되었다고 한다. 토크빌의 집안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던 많은 친지들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혁명 후 불안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토크빌은 약한 몸에 다소 충동적인 성격과 경계심을 가진 소년으로 성장했다. 루이 16세를 변호하여 집안에 큰 불행을 초래했던 그의 할아버지 말레제르브는 왕실에 충성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군주제를 비판하고 인민의 자치를 주장할 정도로 개혁적인 사람이었다. 토크빌 자신은 할아버지 말레제르브에 대해서 나는 말레제르브의 손자다. 말레제르브는 왕 앞에서는 인민을, 인민 앞에서는 왕을 옹호했다. 그의 위대함은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또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본보기다 라고 쓰고 있다. 토크빌은 16세에 메츠에 있는 왕립대학에 들어가면서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토크빌은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1827년 베르사유에서 하급 법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에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역사를 좀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관심사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르봉 왕이 몰락했다. 토크빌의 아버지는 그 아래서 높은 관직을 지냈으므로 토크빌의 정치적 전망은 불확실했다. 그래서 자유로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관의 직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그의 친구 보몽과 함께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을 연구할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일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못해서 1831년 허가가 나긴 했어도 여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비로 감당해야 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토크빌은 신생국가인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또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는 프랑스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을 위한 적합한 길을 찾기 원했다.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토크빌은 미국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을 시작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두 권의 책을 출판했다. 1권은 1835년에 출판되었고 2권은 1840년에 출판되었는데 1권은 나오자마자 영국과 미국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 토크빌은 루이 나폴레옹 하에서 외무장관을 지냈지만 내각의 해체로 물러났다. 공직에서 물러난 토크빌은 책을 저술하기로 결심했다. 1848년 혁명에 대한 회상록을 썼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1856년 구체제와 혁명이란 책을 저술했다. 이 책도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유럽 자유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850년에 시작된 폐결핵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1859년 칸에서 5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야기였는데요. 어우, 생을 굉장히 짧게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예, 프랑스 역사상에 진짜 격동의 시기에서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렇죠.
예.
짧지만 격동의 시기를 살았죠. 그리고 뭐 지금 은철 씨가 길게 낭송해서 네. 이제 대략의 개요를 알게 됐지만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바로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면 예. 알렉시스 토크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왕 앞에서는 인민 앞에서는 왕을 변호하다가 로베스피에르, 즉 그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이 과도적인 정권에 네. 의해서 이 토크빌의 가문들이 상당히 순환을 겪게 되죠. 예. 그래서 토크빌이 생각할 때 자기 할아버지는 매우 두렵고 가문의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고 자기의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의 피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네.
그리고 그 사상을 그대로 옮겨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아주 예. 자유롭고 개혁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선생님 거기에 감동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오프닝 멘트로 딱 쓰신
맞아요.
거죠.
한 사람을 네. 가장 잘 표현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 정말 그 귀족들
예.
근데 네, 생각 하나도 없고
토크빌의 할아버지는 오죽하면 24살에 백발이 되었다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예. 네네. 좀 다르셨나 그렇죠. 봐요.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
이제 귀족들을 이렇게 보면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또 이 귀족들 속에는 정말 그 거대 담론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이 토크빌의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개혁적인 성향을 가의 인물이었죠.
예. 네. 자, 미국의 민주주의 서론에서 토크빌은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은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특권을 누구도 빼앗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농로는 자신의 열등한 처지를 움직일 수 없는 자연 질서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나 서로 다르게 운명 지어진 두 계급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에는 불평등과 비참이 눈에 띄었으나 상하 두 계급의 어느 편도 타락하지는 않았다. 인간은 권력의 행사나 복종의 습관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부정하다고 믿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탈취되고 억압적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타락하고 만다. 한편에는 부, 권력 그리고 여가의 사치의 추구, 취미의 세련화, 재치의 즐거움 그리고 예술의 장려 등이 따랐으며 다른 한편에는 노동, 야비, 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야비하고 무지한 다수 대중 속에서 활기찬 열정, 관대한 감정, 깊은 신앙심 그리고 소박한 덕성을 접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조직된 사회 상황은 안정,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을 구가할 만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했다. 점차 계급의 차별은 사라지고 있다. 또한 한때 인류를 갈라놓았던 장벽들은 무너지고 있다. 재산은 나누어지고 있으며 권력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가고 있다. 지성의 빛이 퍼지고 모든 계급의 능력이 평등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 사회는 민주주의적으로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는 제도와 습관 속으로 서서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내가 미국을 연구한 것은 호기심을 채우려고 한 짓만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교훈을 거기에서 찾자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또한 특정 형태의 정부를 옹호하려는 것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법체계에도 절대적인 완벽성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저 사회혁명이 인류에게 유익할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를 판단할 의사도 나에게는 없다. 나는 이 혁명을 이미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지기 직전의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혁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판별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인류에게 유익하게 만들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혁명을 겪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완벽한 전개 과정을 보인 나라를 선정했다. 나는 미국에서 미국 이상의 것을 보았음을 고백한다. 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 자체의 이미지를 그 성향, 그 성격, 그 편벽성, 그리고 그 정열과 더불어 고찰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부터 얻을 이익과 해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잘 들었습니다. 토크빌의 눈에 비친 미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연구 대상이 되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선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은 이 토크빌이 미국에서 발견한 건 정말 놀라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와 어떤 그 경험을 찾아보고 싶고 네. 연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200년 가까이 지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네.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케이스를 놓고 네. 민주주의를 연구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아주 뛰어난 연구 결과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네. 이 책이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이 책보다 더 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제재 있는 책을 제대로 된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예. 자, 근데 저희 앞서서도 제가 토크빌이 예언을 했군요. 이랬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토크빌이 예언을 했다는 그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수의 횡포,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두려운 점이다.
네.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무질서로 흐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해악에 지나지 않는다.
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노예화 돼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폭정 전제주의 그러면 뭔가 커다란 것을 놓고 이렇게 억압을 하지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걸 놓고 억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물처럼 걸려있는 규칙들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네, 네.
모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사람들은 소시민화되고 생기를 잃게 되고 창조력을 잃게 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형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투표권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좋은 통치자를 뽑기 위해서는 좋은 수련과
네.
좋은 덕성과 좋은 교육과 좋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상실해가게 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그 두려움은
네.
오히려 서서히 노예화 되고 소시민화 돼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적인 요소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일부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것이 결국 세계를 두 편으로 나눠서 장악해 갈 것이다.
강국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 대단한 답변이죠. 얼마 전까지 이제 이중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 추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올렸거든요. 근데 권명희님께서는 반대로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민주주의 정신. 자유와 평등이 모든 이의 문 안팎에서 꽃피길 빌겠습니다. 나를 위해 선거를 꼭 하는 편인데요. 올해는 아들이 처음 대통령을 뽑는 한 표를 행사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어요.
야, 네. 권명희님 아드님이 투표권을 이제 받게 되셨나 보다. 축하합니다.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성인을 둔 네.
권명희님. 김윤희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요.
아침 일찍 투표하려고요. 토론회도 보고 공약도 네. 보고 이미 정했습니다.
네, 김민주님. 키위 효소 담그면서 고전 읽기 듣고 있어요. 백운철 씨 목도리? 어잉? 방송국이 많이 추우신가 봐요. 지금요, 김민주님, 그, 운철 씨, 목도리 하고 있죠? 우리 구선생님은 옆에, 히터라고 해줘야 되나? 열기구를 옆에다 끌어안고 계시고요.
안 보이죠?
지금 방청객 박미용님하고 저만 지금 그냥 외투 벗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자들이 이 지방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추위를 덜 타나?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원래 신통치 않아요, 남자들이.
그래요? 자, 휴대폰 뒷번호 쭉 소개해 주실까요? 1782님.
네, 1782님은 네.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예.
2027님은 독서지도 공부하는 선생님들 만나서 밥 먹고 책 얘기하다 들어왔어요. 오늘도 EBS와 함께입니다.
네, 추운 날 EBS와 함께. 그리고 8850님은요?
방금 장미와 안개꽃을 받았습니다.
우와, 좋겠다.
축하합니다. 남편이 보냈네요.
더 좋겠다.
결혼한 지 23주년입니다.
우와, 오래 살았다. 자, 여러분들 문자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뭐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와 함께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저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보기 1번 프랑스, 보기 2번 미국.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올려주세요.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밥 딜런입니다. Blowing in the Wind.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토크빌의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한길사에서 나온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1, 2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한 게 얼마나 돼요?
1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놀랄만 하죠. 이런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체류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책을 썼다는 게 바로 토크빌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토크빌의 나이가 아직 서른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게
예.
토크빌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런가요?
사회에서 살았으면 어쩌면 그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귀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교육을 받고
네.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인접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그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크빌을 그렇구나.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예.
35년에 나왔으니까 겨우 30살
네.
1부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40년에 2부가 나왔으니까 35살에
네.
불후의 명작을 쓴 거죠.
구 선생님은 뭐 책 지금까지 많이 쓰셨고 운철 씨
네.
지금 몇이시죠?
저요? 마흔이요.
책 몇 권 쓰셨어요?
저는 시곡을 한 4편 정도 썼어요.
썼구나. 죄송해요. 저 한 권도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건데 아우 손해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한 10개월 정도? 1년도
그렇죠.
안 되는 기간인데 네, 네. 이 책의 선생님 목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네. 일부 그러니까 갓 서른이 됐을 때 집필했던 책은 주로 이제 언론, 네. 그리고 법체조, 그리고 정치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예. 쭉 미국 민주주의를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5년 후에 쓴 2부의 책은 네. 주로 민주주의가 사상과 문학과 이런 문화적인 정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들여다본 이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꼭 읽어야 할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주일 너무 동안에, 많아서. 일주일 동안의 카박인 참 예. 방대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할게요. 예, 제일 먼저 읽어볼 부분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알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올바른 선택과 정치를 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금지한다면 절대적인 독재와 예속이라는 더 큰 위험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는 필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가져오는 큰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폐단을 수용해야 한다. 프랑스 신문에서 광고는 제한적이고 시사 토론이 기본을 이룬다. 이에 비해 아메리카의 신문은 많은 부분이 광고에 할당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정치 기사나 잡다한 것들로 채워진다. 또 프랑스는 언론 기관이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인쇄업자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국에서처럼 인지세도 없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쉽고 실제로 출판되는 간행물의 수도 엄청나게 많다.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의 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에서는 거의 모든 타운이 자기 신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신문들은 아메리카의 행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또 각기 저마다의 방법과 수단으로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난한다. 출판물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출판물을 손에 넣을 만한 능력의 작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쉽게 신문을 만들고 많은 신문은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아메리카 언론은 종종 드러내놓고 독자의 감정과 인기에 영합한다. 인신 공격도 망설이지 않으며 사생활과 비행을 폭로한다. 그래서 편집자들의 견해는 독자들에게 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언론이지만 언론 자체의 힘과 그 영향력은 아메리카에서 막강하다. 언론은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보를 통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많은 출판물들이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여론의 압력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많은 신문들이 개별적으로는 별로 힘이 없지만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언론의 힘은 국민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는다.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일상사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택한 견해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된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중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자유롭고 급격히 변화하여 유행하는 사상들을 접하기 쉬운 시대에는 절대적인 견해란 없어진다. 순교자도 없지만 동시에 배교자도 없게 되는 것이다.
네, 원철 씨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목도리 좀 벗어요. 양 볼이 빨개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그러면은 추우면은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안 돼요.
아, 목을 보호하려고? 예, 예. 아, 어린아이처럼.
아, 어쩔 수 없어. 돈을 끼기 위해서라면 목도리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언론 자유보다 좀 다르긴 다르네요,
다르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미국의 언론 그 매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거 만들어내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만들어서 뿌리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그렇게 많아서 개별 매체의 힘은 작지만
예.
언론 자체의 힘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언론들은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크지만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언론 자체는 미국만큼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죠. 미국은 카운티나 타운마다 하나씩 다 언론 매체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이제 다르죠.
저는 이런 거 알기 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미국의 대통령 사생활을 막 그냥 막 언론에 보도하고 그럴 때
그렇죠.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저래도 되나? 했더니 그게 미국이 가진 특권이에요.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인신공격에 가까울 만큼 예. 세부적인 것들이 다 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약에 토크빌이 요즘에 SNS 시대 보면은 뭐라 그랬을까?
야 네. 언론 매체가 더 많아졌구나. 개인은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언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저희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인데요. 이 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미국.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오는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저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보기 1번 프랑스, 2번 미국.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선생님. 이 반대로 올라온 글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이번에는 운철 씨가 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트리 때문에 보여요?
그럼요.
예, 예, 네. 소개해 주세요.
네. 한성대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
예.
저도 날로 끌어안고 있어요. 남자분이시죠? 봐봐, 이게 그렇다니까요.
어우, 부선생님, 이거 히터 선생님 쪽으로 더 가져가세요. 아우, 나 더워, 나는.
자, 김선진님.
네. 손 조심하세요. 예.
네, 김선진님, 퇴근해서 아들내미 검도관 앞에서 검도 끝날 기다리고 있네요. 두 분 목소리 좋아, 욤.
어우, 예.
저도 있는데요?
모르지, 뭐. 그 선생님하고 백운철 씨일지. 자, 이양우님, 예.
오랜만에 지난 주말에 집에 방콕하고 있었더니.
네.
몸살 걸리려고 하네요. 오늘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어요.
어우, 좀 운동을 좀 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뒷번호.
자, 4050님.
네.
아이고, 독서실에서 재수 공부 중입니다. 수학 잘 안 풀리네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스 네. 비극 걸작선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하세요.
그러게요.
뭘 기다리는 거 지금.
그리스 비극 걸작선. 네.
자,
9228님.
네.
황반변성. 아, 망막에 생기는 질환이라시네요.
아, 그렇구나.
황반변성으로 직장 그만두고 빌라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 추우시겠어요.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 이게 아픈 눈도 좀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예, 따뜻한 모자 쓰고 계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
1956님.
네. 네.
영화 철가방 오수씨 오전에 보고 북한산 2시간 등반했습니다. 바람이 차면서 시원했어요.
선생님은 북한산 몇 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 수도 없이
1500번? 근데 셀 수 없어요.
1500번.
집이라 이것이죠.
아, 집 앞이세요? 아, 좋죠 그러면. 7833님. 네.
겨울산 네. 설경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좋겠다. 그리고 9749님은요?
이거 맛있겠다.
뭐요?
차가운 얼음이 있는 동치미가 먹고 싶어서 동치미 만들고 있어요. 맛있겠죠?
살얼음,
네, 맛있겠어요.
살얼음 둥둥둥 떠가지고 막 그 동치미 아삭. 까삭할 때.
아, 왜 그래?
저 그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이렇게
맞지?
구워가지고. 네네. 아우, 동치미랑 먹으면.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저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합중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설명을 했죠, 앞서서. 자, 다음 장은 합중국의 정치 결사 이야기입니다.
결사라는 것은 많은 개인들이 어떤 주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일정한 방식으로 그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약을 맺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결사권은 거의 언론 자유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형성된 결사들은 언론보다는 더 많은 권위를 보유한다. 어떤 결사가 어떤 여론을 대변할 경우 그 여론은 필연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명백한 모습을 띠게 된다. 그 여론은 그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그의 주의 주장에 그들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 지지자들은 서로 사귀게 되며 그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의 열성도 늘어나는 것이다. 결사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한 통로로 결집시키며 그 결사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을 왕성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다. 결사권 행사의 두 번째 단계는 지표의 힘을 발산시키는 것이다. 어떤 결사가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지점에 행동 중심지들을 수립하도록 허용받을 경우 그 결사의 활동은 증가하고 그 영향력은 넓어진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사업을 집행하는 수단이 통합된다. 또한 글로 쓴 언어로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열기와 힘에 의해서 여론이 유지되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 결사권 행사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즉, 어느 여론의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으로 결집해서 중앙의 회의처에서 그들을 대표해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대의 제도를 정당에 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로서 같은 견해를 표명하는 개인들 사이에 하나의 결사가 형성되며 그 결사를 유지시켜주는 유대는 순수하게 지적인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의 일부를 대변할 뿐인 작은 회합들이 만들어진다. 끝으로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말하자면 나라 속의 별개의 나라, 정부 속의 정부를 형성한다. 그들의 대표는 다수의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그들 정당의 전체 결속력을 대변하고 또한 나라 전체의 외양을 가지며 그런 것에서 연유하는 모든 도덕적인 힘까지도 가지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대표들처럼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을 공격하고 제정되어야 할 법률을 미리 기초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을 그 원칙적인 결과로 생각해보면 볼수록 현대 세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거듭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를 누리기로 결심을 굳힌 국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땅히 언론의 독립성의 행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 결사의 무제한한 자유는 언론 자유와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정치 결사의 자유보다는 덜 필요한 것인 동시에 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는 정치 결사의 자결권을 전혀 빼앗지 않은 채 일정한 한계 안에 그 결사를 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 현재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폭정에 대항하는 꼭 필요한 보장책으로 되어 있다. 합중국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자마자 모든 공권력은 그 정당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 정당을 개인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모든 공직을 차지하고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대당의 가장 저명한 당원들이라도 그들을 정권에서 배제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권 밖에 자리를 잡고서 소수당 위에 군림하는 실질적 권력에 대항해서 소수당의 모든 도덕적 권위를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훨씬 더 엄청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수단이 사용된다. 다수파의 만능이 합중국에서는 너무나 위험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다수파의 만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위험한 방법은 해롭다기보다는 이로워 보인다. 또한 여기서도 나는 타운의 자유를 논할 때 언급한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제도를 가진 나라들만큼 당파의 독재나 군주의 자의적 권력을 막기 위해서 결사들이 필요한 나라들도 없다. 귀족 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귀족과 부유한 자들의 집단이 권력의 남용을 제어하는 자연스러운 결사 노릇을 한다. 이런 종류의 결사들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만일 사사로운 개인들이 그런 결사들을 대체할 인공적이고 일시적인 결사들을 만들 수 없을 경우 가장 가공할 폭정에 대항할 항구적인 보호장치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어떤 위대한 국민이라도 소수의 도당이나 단 한 개인이 가차 없이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잘 듣고 왔습니다. 정치 결사라는 게 정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당도 있고 이제 가지가지의 이익 집단도 있죠. 종교 집단도 있고 동호회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정치 목적 뭐 그 우리 같은 이렇게 종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 무리도 그것도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이걸 위험한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이 그 구대륙하고 이제 이 미국하고 좀 구별을 해놨는데
예.
미국의 정치 결사 또는 다른 형태의 결사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방식도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우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또는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예.
거기서 일단 규칙을 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얼굴을 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이런
네.
과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결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결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표자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 그게 무수히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어디 가서 폭력적인 짓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
합법적이고 여론을 통한 압력단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의 결사들은 결사의 수가 적지만 그러나 행동을 위한 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귀족이 만들어낸 결사는 예를 들어서 왕의 정치가 신통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네.
대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아주 과격한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
미국의 결사 형식은 조금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결사 형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거 문자 오늘 올라온 거 중에 9685님 문자는 저는요, 밤낮 바뀐 6개월 아가를 안고 있어요. 6개월 됐구나. 아가, 밤에 자야지 지금 자면 안 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기 지금 확 깨게 해 드릴까요? 그럼 애기 엄마한테 혼나겠지? 애기 경기하겠지? 이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9253님은 건재상 하는데 겨울용품 배달 중이에요. 미끄러워요, 골목길이. 어이구.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뉴스 네. 보니까 이 골절로 병원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넘어져서 다쳤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언론 자유와 결사 자유, 그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들을 살펴봤어요. 내일은 선생님 저희가요 이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신원문화사에서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문제가
미국,
예.
미국 민주주의를 쓴 저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예. 프랑스 사람.
예, 맞아요. 프랑스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은 반디의 이종덕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2027님 5695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선물방에 찾아오셔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자, 오늘 미용님.
네.
미용님은 추운 날 뭐 하세요?
집에 있었으면 저도 난로 껴안고 고구마 까먹고 있었겠죠.
근데 날 추운데도 예, 여기 우면동 교육방송까지 와서 고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죠?
네. 네.
이왕이면 더 보람 있는 일이었겠네요.
집에 있을 때 몸만 따뜻했는데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주
마음도 따뜻해요.
그렇죠, 마음도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생방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레니 크랩비츠의 노래입니다. It's ain't over till it's over 들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려야죠, 선생님?
네.
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